사도행전 63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29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24장 1절부터 27절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이 부분에서 바울은 유대인 변호사에 의해 송사당하고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로마 정치인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유대인 변호사에 의해 송사를 받음. 2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송사하니라. 변사 더둘로는 로마 소송 절차를 아는 변호사, 즉 법률가였습니다. 2절부터 4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둘로의 말은 여기에서 그의 비천함을 드러냅니다. 그에게는 전혀 윤리적인 수준이 없었습니다. 24장 5절에서 더둘로는 바울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 가운데서 폭동을 선동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기에서 우리는 3중의 송사를 봅니다. 첫 번째로, 더둘로는 바울을 연병이라고 송사했습니다. 연병은 악한 세균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극적인 세균들, 즉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넣어주어 그분의 번식을 위하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세균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연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더둘로는 바울에게 선동하는 자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온 땅에 퍼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폭동을 선동하는 자라고 송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이단은 현대적인 용어로 사이비 종파라는 말과 어느 정도 같습니다. 더둘로의 말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 안에 믿는 이들을 나사렛 사람들로 여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믿는 이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사람, 즉 그리스도를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 변호사는 믿는 이들에게 다른 별명, 즉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별명을 붙인 것은 믿는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함. 24장 10절에서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의 반대자들을 직면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에게는 그의 사역의 노정을 마치기 위해 그의 핍박자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면 변명을 하며 그의 지혜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처신함. 11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불렀던 것을 바울이 도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 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반대자들이 이단이나 불렀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간증했습니다. 섬겼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제사장으로 섬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방법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섬기는 방법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한 모든 것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로 구성된 구약을 따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성경에 따라 처신한 사람으로 변명했습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 24장 15절에서 바울은 부활을 말합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의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년 왕국 전에 있을 믿는 이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믿는 이들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이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보상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인 의인의 부활은 또한 첫 번째 부활 혹은 가장 좋은 부활을 포함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은 첫 번째 부활 혹은 가장 좋은 부활을 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가장 좋은 부활입니다. 그것은 단지 생명의 부활일 뿐 아니라 또한 보상의 부활, 뛰어난 부활, 즉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특별한 부활이며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이 되는 왕권의 부활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산의 아이와 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나중 순교자들과 같은 부활한 이기는 자들 뿐 아니라 또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첫 열매들과 같이 살아서 휴거된 자들까지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첫째 부활 혹은 가장 좋은 부활인 뛰어난 부활을 언급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특출한 부활, 즉 특별한 부활로 이기는 성도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성도들은 그 부활의 특별하고도 특출한 부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것은 더 나은 부활이라고 불립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점차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죽을 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옛 존재로부터 완전히 부활할 때까지 전진하십니다. 이것은 생명 안에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쳐 상급인 뛰어난 부활에 이를 때까지 달려야 할 행로입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목표와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음으로써,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삶으로써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옛 창조로부터 새 창조로 나아가는 부활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바울이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의한 자의 부활은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며 부끄럽고 영원히 수치스러운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부활은 천년 왕국 후에 있을 멸망한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모든 불신자들은 천년이 지난 후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라 불리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섰는데 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후에 있을 불의한 자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불의한 벨릭스에 관하여 바울이 경고했던 부활입니다. 모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도록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은 부끄럽고 영원히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벨릭스에 대한 경고로서 이 부활을 언급합니다. 바울의 말은 벨릭스가 오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후에 바울은 직접 벨릭스에게 오는 심판에 관해 말했습니다.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는 바울의 노력. 24장 16절에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의 변명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선한 양심으로 처신하였노라.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선한 양심으로 처신한 것이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께로의 큰 전환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자신을 불법하고 무모한 사람이라고 송사하는 자들 앞에서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의 양심에 관해 23장 1절과 24장 16절에서 한 바울의 간증은 유대 종교인들의 외식과 로마 정치인들의 폐역의 대조가 되는 그의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24장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로마 정치의 부패에 관해 더 볼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로마 정치인들의 보호를 받음. 사도행전 24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사건을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22절에 있는 사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23절에 있는 자유라는 말은 또한 해방, 즉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의 도를 듣거늘.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헤롯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매혹된 벨릭스에게 설득당해 남편을 버리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치인인 벨릭스의 무절제와 부패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절제가 없는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은 벨릭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믿음에 관해 바울에게서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를 의미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논거함. 사도행전 2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논거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논거하니로 번역된 헬라어는 17장 2절과 18장 4절과 9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온전히 말함, 토의함, 논의함을 의미합니다. 벨릭스의 불의와 무절제를 안 사도는 그와 함께 의와 절제와 정욕과 욕망의 제어에 관해 말했는데 특히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것에 관해 말했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은 불의한 자의 부활과 관계 있는데 사도는 이것을 15절에서 전했습니다. 사도는 또한 벨릭스와 더불어 경고로서 오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벨릭스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확실히 불의한 정치인이었습니다. 26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 바랐습니다. 그는 뇌물, 즉 불의하게 주는 돈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바울은 의에 관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벨릭스가 또한 자기 절제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벨릭스의 무절제한 정욕 때문에 바울은 벨릭스의 죄 많음을 보여주기 위해 또한 그에게 절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벨릭스와의 논거에서 바울은 멸망을 위한 장래 심판의 문제에 왔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전파에 있어서 베드로는 10장 42절에서 바울은 여기에서와 17장 31절에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다시 오실 때 부활한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에서 천년 왕국 전에 산 자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두 번째 오신과 관계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천년 왕국 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한 바울의 말은 강한 경고였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워했으나 감동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바울을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2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것은 로마 정치인의 부패를 가리킵니다. 바울을 부르는 그의 의도는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얻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의 2년. 2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보르기오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다시 감금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로마 정치의 부패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가이사랴에서의 2년 동안 사도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그분과 함께하는 데 시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로마에 상소했을 동안에 쓴 서신들, 즉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거룩한 계시에 있어서 가장 비밀스러우며 가장 심오하며 가장 풍성합니다. 외식과 부패에 대한 그림. 사도행전 2장들에서 우리는 종교의 외식과 정치의 부패에 관한 그림을 봅니다. 어떠한 외식이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 장들은 유대인의 악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종교적이었으며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실상은 악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자들인 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는 외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치에서 우리는 부패와 불의를 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벨릭스가 공정하다면 그는 바울을 석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바울과 그의 친구에게서 돈을 받기 바랐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두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친구들이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의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바울이 무엇을 했을 것인지를 상고해 볼 것입니다.